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나눠가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가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고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영혼을 살펴보시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사상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다르되었거라.
마치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자는 모두에게 건강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새로운 왕,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 새로운 정체 그런 말씀으로 1장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런 학대받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또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드러나고 새로운 정책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히브리 수가 창대하고 번성하자 그들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하 정책에 제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산해가 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하다가 새로운 정책은 산파들의 말이 이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 스스로 애도 놓고 그 뒤척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뭐 그런 변명으로 그렇지만 변명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생명의 존엄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구역 생활을 괴롭게 했고 히브리 산파들의 조산할 때 아들을 죽이라 명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했고 애굽 왕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1장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런 신앙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 집안이 더 왕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한 사건 하나를 갖고서 그 사건을 잘 확대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가를 예표해내는 그 서막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죠. 출애굽하는 출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 건진받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들을 이제 눈뜨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그 도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업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그런 모세의 생애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 물 흘러가듯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큰 구조의 틀은 그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모세의 출생과 그 성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11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의 자의식.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1절에 10절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1절, 2절, 3절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옆천과 나무진을 취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할 때 갈대 사이에 뒀다 말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 고아의 아들 아브람이 레위 지파 그 요게벳과 결혼을 하였다 보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신의 시족사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요게벳이 누구냐면 고모예요, 고모. 아브람의 고모. 그와 이제 결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낳고 셋째로 누굴 낳아요? 모세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리라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임신했을 때 딸이길 바랐겠어요? 아들이길 바랐겠어요? 당연히 딸이길 바랐겠죠. 왜? 죽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숨기게 됩니다. 석 달을 숨기니까 더 이상 숨길 여지가 못 되니까 갈대 상자에 엽총을 발라서 나의 강화수에 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편적 상황 속에서 가족이 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왜? 왕의 명령을 시행해 듣지 않으면은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위협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양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굳은 부모의 결심을 반영한 것을 그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한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우리 개혁개정성경에서는 잘생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준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잘생긴 그런 단어가 준수하다 그런 단어가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모세의 얼굴이 타인들에 비해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기보다도 그 모세의 용모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표준과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터프가 거기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잘생겼고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런 순결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한편에 설교하고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모세의 출생이 잘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 보시기에 포부였다. 좋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인간들이 우연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작정된 계획 아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알고서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숨겨 기르다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대상자에 이 역청을 바르고 나무질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 갈대숲에 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갈대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가 어떤 단어냐면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아크 있죠? 방주를 쓸 때 이 테바라는 상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 그런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바로 이 상자고 이 방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상자, 이 방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테마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품을 예표하는 그런 도구일 수 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방주나 다 같은 뭐라고요? 단어는 테바라는 그런 방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른 후에 그냥 애끓는 당연한 모생애가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깊이 고대하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신앙의 면모를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 요게벳의 노래 들어봤나요? 작은 갈대 상자 역청을 바르며 뭔가 띄우는 그런 요게벳의 노래인데 이것이 유튜브에 애니메이션으로 온데 그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이따가 뭐 식사들에 대한 보겠습니다만 백그라운드에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놓고 미리암이 막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보고 또 그 뒤에 이제 그 배경들이 흘러서 바로의 이 공주가 나일강에 이제 모욕하고 하는 그 옆에 시녀들이 섰고 상자가 떠내려 그런 그림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그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애니메이션에 딱 그림이 딱 떠오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 이랬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 등장하는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잡혀 있고 있던 그런 그 조그만 아이 있어요. 아이. 이제 그가 이제 바로가 돼서 그가 죽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미디안 강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아이들 거기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요게벳의 노래 속에서 등장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백그라운드 인물들을 보면서 이렇겠구나. 부모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강물 가운데 던져 떠내려가도록 유기하지 않고 이 갈대 사이에 둔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 곧 애굽인에 의해서 구출되길 바라는 그러한 요게벳의 간절한 염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자, 모세를 하수에 띄운 후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 가운데서 분명히 4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의 모친 요게벳의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들을 애굽인에게 입양되어서라도 살게 하려는 그런 의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내 아들 입양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인이 귀부인들이 목에 걸어 나온 무대 하일강에 띄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지혜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의 참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너를 맡긴다. 라는 요기베의 노래 가사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되 오직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나일강의 그 하수의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띄우고서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누이의 그 지혜가 거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딱 봐도 누군지 알아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울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인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인 살리라는 그런 지엄한 주장 같은 명령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진 히브리 아이이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강에 버리라 하는 그런 명령은 아버지 바로와 달리 이 딸은 우는 히브리 아이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 있을 때 그 곁을 딱 지키던 모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 것입니까? 라고 공주에게 묻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이 공주가 몰랐을까요? 누구 데려오는지? 네, 알겠죠. 그래서 모세 친어머니는 월급 받으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든지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생명을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유모란 단순히 아이에게 수유만은 전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과 교육의 전반을 돌아보는 자로서 그런 까닭에 아이가 성년으로 자란 뒤에도 여전히 유모는 그 아이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유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리브가를 이제 이삭에게 보낼 때 거기 이제 유모도 딸려 보냈는데 유모가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유모로서 그의 시어머니가 요게벳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육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아울러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섭리 가운데 양육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싹을 받고 자기 집에서 젖댈 때까지 기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젖댈 때까지 양육하니까 그게 몇 살일까 의아해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젖대는 것이 보통 3살 정도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5살, 6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3, 4살 정도까지는 요게벳이 집에 데려다가 집에서 양육하고 젖 먹이고 그러면서 뭘까지 교육했겠어요? 신앙적인 양육까지 포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용이 주도하며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평상시 공주의 마음씨와 관례를 미리 알고 장소와 시간을 잘 맞춰서 갈대 상자를 두었고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담대하게 유모를 감택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바로 공주 앞에 담대히 행동한다는 것.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민첩함과 또 용이 지도하고 용감한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고 그 결과는 미리암 혼자 세운 것이라기보다도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그런 지혜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섭리와 그 계획의 은혜의 합작품이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을 소원했던 요게벳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유경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조화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이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를 데려다가 젖 먹이는 한 3살, 4살 정도까지 양육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민족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 모세가 아기 때 그에게 누구라는 정체성을 심어줘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했을 때 자기 백성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그죠? 자기 형제에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히브리인들과 나와는 어떻게 돼요?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압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기까지 하는 그런 동족에 내지는 같은 동족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서의 모세의 그런 드러나는 삶의 행위가 뭐였냐, 공주의 아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을 했다, 이것이 믿음의 모세의 모습이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셨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거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도 있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도 있었지만 1차적인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모세는 이 생모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죠. 이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에 가까운 애굽의 궁중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와 문화에 기속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 고난에 참견한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게벳 어머니의 모세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신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그러면서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외조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승되어 가고 또 전달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게벳의 신앙을 받고 또 미리암의 그런 담대함을 받고 세 번째 바로 공주의 어떤 그런 마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 하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샘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 제18조 왕조를 세운 아모스 1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1세의 딸 후트모스 1세 사이에 무단 동료로 태어난 하셉스트랍니다. 하셉스트. 그 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누구라고요? 하셉스트예요. 그는 무남 동료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이 계시니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자기가 왕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왕위를 줍니다. 남편 투트모스 2세의 왕위를 넘겨줘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는 궁녀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가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누가 죽었다? 바로가 죽었다 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 죽은 바로가 이 바로 이 공주 하셉수트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의 사이에 태어난 건 없어요. 예. 이 하셉수트는 자네를 못 낳았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투트모스 2세가 누구를 통해서 궁녀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 모세와 이 대적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모이카로 하수에 내려왔다는 것은 나일강 하수는 그냥 하수가 아니에요. 나일강 자체가 신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당시 애굽인들은 이 강의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해서 여자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유인 것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성역으로 여겨요. 그래서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일종의 제의식, 정결의 어떤 의식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은 이 강에서 목욕함을 통해서 장수하고 다산의 복을 얻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그런 마음이 착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감동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아이가 오는데 비록 공주는 이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자 그녀의 마음은 어린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어요. 예. 보내는 자녀도 낳지 못하고 또 무남동녀인 자신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에 심어진 본래의 심성으로 인종이나 계급이나 사상을 초월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기본 전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집에서 그렇게 젖될 때까지 서너 살 길르다가 바로에게 공주에게 데려가서 왕궁에서 그렇게 모든 그 학술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10절에 모세는 왕궁에서 보호받으며 여러 가지 지도자적 학술을 배우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여겨서 왕족이 입는 각종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 아까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7장 20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또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학술이 뭐냐? 산술, 기하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의학.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기술과 학문들을 다 수렴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대역사를 위한 준비로서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진보된 보호처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양육하고 섭리 속에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렇게 양육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어에서 파생된다는 겁니다. 애굽어. 그래서 모는 물이라는 얘기죠. 세스는 건짐을 받다. 그래서 애굽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아들을 삼은 것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 바로 모세스에서 모 물에서 우세스 건져내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가 아닌 애굽어의 그 통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듯이 1절, 2절이 모세의 출생을 보이고 있고 또 나일강에 벌어지는 아픈 현실들이 3절, 4절 말씀 그리고 애굽 궁정에 들어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5절에서 17절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은 애굽의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었으나 그 침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렇게 숨겨져 있고 그것이 점점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표류하던 갈대상자 속의 모세를 무사히 건져낸 것처럼 애굽의 포악에 거친 숨결을 놓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끝내 버리지 않고 끝내 찾아내려서 그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탕제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모세의 자의식이죠. 모세가 혈기로서 이제 백성을 도우려다가 그런 실패한 사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그런 실패가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주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온전히 벗어나도록 세상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도록 내적인 외적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의증을 오늘 모세의 자식 등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 복생을 돕기 위해 참견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이 탄로나서 미디안에서 도망가는 내용들이 도피 내용들이 거기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갖게 됩니다. 첫째 뭐냐면 모세의 정체성, 자의식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한 후에?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에.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뭘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자의식이 분명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의식이란 내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의식은 그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모세가 자람에 따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맞춰 헌신할 만큼 그만큼 장성한 자신의 책임감도 의식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자의식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모에게 젖을 먹이며 자라면서 뭘 배웠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제사장 족속이 될 레위 족속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이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모에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양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장성하면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모아서 마음의 원리치로 향한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동일한 형제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신앙하면서 이것이 중요해요. 정체성. 나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불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갖게 되는 이유 어디 있어요?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물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에서 들었듯이 믿음의 어머니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 통해서 그 말씀 배웠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의도와 계획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한 것이 이미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친모의 양육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중인 양모와 분리시키고 자신을 애굽 백성과 분리시키고 나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양육은 먼저 뭐와 불려요? 세상과 불리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기뻐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세상 속에서 분리된 것이 바로 성도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도 세상과 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게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도서 11장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15절 뒤에 올려놨습니다. 좀 보실까요?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11절 같이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기까지 일단.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들어가고 거부하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똑같이 흘러갈 때 똑같이 취해가고 똑같이 그렇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뭘 가지고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어제 새벽에 큐티 나누면서 근신한다. 그런 단어가 무엇뭐에 취하지 않은 상태. 그죠?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래 말씀드렸죠? 그게 맑은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근신해서. 그죠? 어디에 취하고. 오늘날 보면 다 보면 다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고, 어떤 중독에 취해 있고, 자신을 살아남는 거에 취해 있고, 그런 취해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대로 살며. 그래서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불법에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우리를 구속하고 정결케 하셔서 이 땅에 선한 행실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과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씀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편의가 있어요.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어머니가 얼마나 이 공주가 그러지 마라. 응? 내 옆에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에게 힘이 되줄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모세 또한 거기에 권력과 권세 그리고 양어머니 인정에 대해서 끊기가 그만큼 쉬웠을까요?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을 끊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정 끊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여 성도라는 자의식이 생겨나면 세상에서도 분리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양육받아야 되고 장성하는 일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 갖고 세상적인 것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그 자아식 속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 모세의 혈기가 주는 영적 교훈인데요. 자, 11절, 12절 보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14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가 이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교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요.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하자요? 모세를 죽이고자 쳤는지라. 왜 죽여요? 모세가 있으면 권력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틈에 이 건을 만들어서 모세를 완전히 쳐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 애굽 감독관 히브리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를 땅속에 파묻습니다. 죽이고 모세가 이튿날 나갔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또 싸워요. 그러다 잘못 자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자에게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잘못했는데 같은 동족을 치면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니까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을 세우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낮까지 죽일 것이냐 라고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을 쳐주인 것이 사실이 폭로됐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신앙적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유익을 싸우고 자잘못에 대해서 책망, 특히 신앙의 주체의식으로 책망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에게 고발해버리는 사태까지 비춰져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실패가 주는 교훈인데요. 그 의미가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세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처럼 죄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받을 수 우리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도록 버려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십계명의 해석과 적용 나눌 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이 뭔가를 나눌 때 이런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죄악되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함을 자각하고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우리에게 교육입니다. 하나님 일도 그래요. 실패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실패로 말미암은 시련은 어떻게 해요? 근심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을 떠나도록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후 절대적인 그런 후원을 받고 있던 모세가 애굽인 한 명을 죽인 사실은 그리 큰 범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 갖고서도 능히 눈 감을 정도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 사건을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은 민주적인 문제와 왕궁 내부의 그런 권력 다툼의 두 개의 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살해 사건 당시 바로 왕은 합셰슈트의 남편이 아까 투토모스 2세 그죠? 그 남편 둘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투토모스 2세가 궁녀 사이에 나는 투토모스 3세 이 투토모스 3세가 사후 스라엘의 자녀였던 하셉투스, 애굽의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었고 그 결과로 양자로 입양된 모세 역시 상당한 힘을 지닌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를 두려워한 이 투토모스 3세는 자기의 큰 견제 세력인 누구를, 모세를 제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사건이 빌미로 드러나자 바로는 이를 애굽에 대한 노예 민족인 히브리 반역이라는 그런 민족적 문제를 확대시키고서 애굽인의 민족 감정을 자극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왕위의 후보, 왕자가 사람 한 사람 죽였다는 것이 큰 권력 앞에서 그 당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온전히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이미 다른 국내 출신의 다른 왕자로 모세와 라이벌이 되게 하고 그런 마당에 민족을 배신하는 사건을 치르게 되고 왕자라도 목숨을 살리려면 피할 수밖에 없는 다시 미디안 강해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심이 그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어머니에 대한 인정과 왕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 방황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온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매를 맞고 나서, 그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매를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도 그렇죠, 아이도. 그거 뜨거운 국그릇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주고 손을 치고 하지 말라면 안 만져야 되는데, 그거 와요. 그래서 어떡하죠? 적당히 뜨거우면 내버려 두죠. 한번 뒤집어 써봐라. 뜨거워, 그때부터 막 울어 제끼면서, 그때 다시 안 만지죠. 그죠? 약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요. 아,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라고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 바쳐 주님께 마음을 쏟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뭘 줘요? 고난도 주고 징계도 허락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은 다 여자만 등장해요. 요게벳, 미디안, 공주, 신영 다 여자만. 한 가정과 여인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자는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큐티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에 읽어줬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로서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중보와 도고 기도하는 거와 또 한 가지는 복음 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 20절까지 우리가 살펴서 읽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정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처럼, 10절까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19절 읽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스더입니다. 엠베스더. 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는 직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요. 완악한 인간이 고난 없이 어떻게 참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로 다루고 고난으로 다루고 연단시켜서 그리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함이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것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부르시면 해결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겨나고 분별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답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으로 잘 소화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